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니 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은 날 축구 안 보시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 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운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안바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자녀 세력은 저항이 아직도 강했습니다. 사울이 아직도 40년이나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통해서 이게 득을 본 기득 세력들이 그 기존 세력들이 그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군대를 장악한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보셋은 곡두각시에 불과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아브넬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 정권이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고 남쪽의 유다 지파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친사울 세력과 이 마지막 통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친사울 세력과 친다윗 세력 사이의 첫 번째 군사적인 충돌이 소개됩니다. 이 사울의 자녀 세력을 이끌었던 이 아브넬은 참으로 사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누가 왕이 되어 다스려야 백성들이 더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넬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왕을 세워야 내가 그 권력을 통해서 이 권력과 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가, 아브넬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탐욕 때문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철 없는 그 사울의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을 부추겨서 왕이 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이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형제 간의 그런 참혹한 동족 상잔의 내전으로 치닫게 되죠. 이 아브넬처럼 자기의 탐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 교회가 갈라지고 대립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탐욕을 따라 일하려는 아브넬 같은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아브넬을 따라 칼을 든 이스라엘 병사들처럼 잘못된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른 백성들의 책임도 뭐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동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를 잘 보고 그를 따라야만 합니다. 사울이 죽어도 이 자녀 세력의 저항이 치열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결박하셨지만 아직도 남은 마귀의 세력들의 저항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들의 발악 같은 저항과 공격이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그 남은 마귀의 자녀 세력과 하루하루 아주 치열한 백병전을 치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브넬의 자녀 세력이 다윗 쪽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당장 마귀의 규모와 세력만 생각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선두에 서서 나가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각자의 스테이션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를 것인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측 병력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 지역인 기브온에서 충돌합니다. 14절, 17절을 쭉 읽어보면 아브넬의 제안으로 양측의 대표가 전사가 12명씩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게 이제 고대 서양이나 동양에서 흔히 있던 전투 방법인데 장수 대결이라 그래가지고 양쪽에 우두머리가 나와서 싸워서 승부를 결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우두머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양쪽의 대표 전사들이 몇 명씩 나와서 대표로 싸우기도 합니다. 대개 승패가 나면 그것으로 전쟁의 그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 때처럼 또 오늘의 경우처럼 그 승리를 신호탄으로 해서 양쪽이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대표 전사들의 대결에서 다윗의 신복들이 아브넬의 부하들을 확실히 패배시킵니다.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강했습니다. 아브넬의 군대보다 강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벌어지는 전체 군대끼리 충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절, 31절을 보니까 다윗 측의 전사자는 19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아브넬 쪽의 전사자는 360명이 넘습니다. 거의 20배가 넘는 그 데미지를 저쪽에다가 안겼어요. 뭐 승패는 분명하게 갈렸죠. 하나님의 군대는 강합니다. 여러분 부딪혀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세상보다 강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전에서 부딪혀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긴다는 것,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출한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everyone who'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여러분 보기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싸워볼수록 자신감이 붙어서 이거 우리가 세구나, 우리가 강하구나, 병력은 저쪽이 많지만 별게 아니구나, 이쪽은 19명 죽는데 저쪽은 360명 죽는다면 이쪽이 한 20배 더 강한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싸워보면서 더욱 그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생겨요. 전도를 해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 몸을 던져서 주님의 일을 해보면 이전의 의심과 두려움이 사실 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을 던져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장신된 거 어디 신학생 그 리더십 강의를 갔을 때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겁나서 개척을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해보면 별 거 아니야. 별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선교사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물어보는데 겁나서 어떻게 선교를 가셨습니까? 가보면 별 거 아니야. 가기 전에는 굉장히 선교사하면 막 하늘 끝에 있는 사람 같았는데 가보니까 역시 선교지도 사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가니까 승리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미제 마귀는 한국제 마귀랑 다릅니까? 똑같아요. 뭐 여기 한국 하나님은 미국 하나님과 또 다릅니까?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어둠의 세력과 만나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생각보다 강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선포하고 능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싸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날마다 밀어닥치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지만 희생은 있죠. 다윗도 19명의 전사자라는 그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고 그 중에서는 전사자 중에는 다윗 군대 총사령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아사헬은 아직 젊고 전투 실력도 완전히 출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적장 아브네를 끝까지 추격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희생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이거 노르마디 상륙작전 그 D-Day 딱 그날 하루에 죽거나 부상당한 연합군 병사만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고귀한 희생 없이는 승리가 얻어질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아주 뭉클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서머나 교회는 가장 극심한 핍박 속에 있습니다. 이미 충성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극심한 박해를 견디고 있던 교회에게 이미 전반전에서 많이 뛰었던 선수한테 선수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위로가 아닌 죽기까지의 충성을 요구하신 주님.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엄살이 심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나약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는 팔이 다치고 다리가 다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아이고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너무 힘들어 교회를 하기, 행군 한 5km 해놓고 너무 힘들어,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많이 지쳤고 동료들을 잃었고 부상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위해 버텨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사울 죽고 나서 이제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더니 다시 사울의 잔당들과 지리한 이 내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투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그 영광의 날, 고지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리한 영적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최후의 승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싶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시고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길을 가보면요. 지금도 거기가 좁고 비좁고 시끄럽고 가팔랐어요. 십자가 안 메고 배낭만 메고 올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루 종일 굶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중간에서 정말 때려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인간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듯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간에서 희생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희생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동료들이 죽습니다. 희생자들이 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학교에서 조국과 민족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제 신학교 동기생들 중에 목회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 타락한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같이 청춘을 불태우며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쓰러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지막 싸움을 다할 때까지 다윗의 군대가 희생을 치르면서 포기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자리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지만 그래도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28절 이게 또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죠.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분명히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는데 승세를 잡았는데 패배한 아브넬의 군대를 쫓아가다가 요압이 어느 선에서 딱 스톱합니다. 물론 아브넬이 중간에서 막 휴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쌍해서 봐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선 악셀레이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브레이크예요. 나가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렇지만 아직도 사울의 자녀 병력의 숫자는 많았고 사울의 자녀 세력이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은 유다의 땅보다 넓었어요. 오늘 하루의 승리에 취해서 이쪽의 모든 전력을 소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을 잘한 거예요. 승리하고 있을 때 오버하지 않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잘하고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 거 어렵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을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그 한국 감독으로 오기 전에 네덜란드 팀을 이끌고 한국과 팀과 맞붙어서 5-0으로 한국을 깬 적이 있습니다. 훗날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와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히딩크 감독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후반전에 그렇게 뛰어야 되는데 전반전에 그렇게 뛰어가지고 자동차라고 하면 RPM이 1000에서 5000, 8000까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국 선수는 5000, 7000 RPM에다 놓고 밟아버리니까 후반전에는 눈에 띄게 체력이 소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헛발질을 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와서 한 말이 한국 선수들의 체력은 강한 게 아니다. 정신력도 강한 게 아니다. 강력을 조절하지 못하는 체력은 체력이 아니다. 그래서 초반에 체력을 소모하는 한국 축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균형 잡힌 체력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은 힘을 안배하는 거죠. 전반, 후반, 연장까지 갈 생각을 하고 온몸에 힘을 안배하는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것, 장거리 경주입니다. 며칠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몇 달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몇 년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 뜨거운 냄비 근성이 있어갖고 너무 신앙도 화끈해요. 은혜 받으면 막 산에 소나무 뽑고 나서는 그 다음에 힘이 쇠진해가지고 시험 들고 탈진해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에 선교단체 있었던 분들 특히 20대 때 뭐 선교단체는 막 불같은 열정으로 민족을 위해 죽자 막 그러는데 너무 민족을 위해 젊은 날에 많이 죽어가지고 30대만 되면 직장생활 들어가고 아기 낳고 성인이 되면 신앙이 차갑게 굳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되거든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마음과 영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승리하고 있을 때, 부흥이 폭발적일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장거리 경주를 준비해야 최후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난 5년 동안에 남들이 10년, 20년의 모델을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또 소진한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힘을 조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가기 위해서 힘을 절제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합시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힘을 소진하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를 계속 감당하는 다윗의 군대, 희생을 치르면서도 담대하게 나가는 다윗의 군대처럼 우리도 승리 가운데서도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주하지 말고 소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